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핵심을 꿰뚫고 싶어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심층 탐구는 정말 흥미로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세기 로마 제국의 깊고 축축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 그 당시 감옥이면 정말 최악의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현대 교도소처럼 규칙적으로 밥이 나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밖에서 누군가 음식이나 옷을 안 가져다 주면 그냥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곳이에요. 철저히 외부 지원에 목숨이 달린 거죠.
네, 완전히 고립된 상태인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뼈가 시리게 추운 어느 날, 멀리 떨어진 도시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거액의 돈을 모아서 보냅니다. 유일한 생명줄이죠.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돈을 받고 쓴 답장이 이렇습니다. 보내줘서 기쁘긴 한데 사실 나 이거 없어도 완전 괜찮아? 별로 아쉬운 거 없어.
와, 그거 진짜...
만약 여러분이 그 돈을 보낸 사람이라면 이 답장을 받고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당장 그 돈을 다시 빼앗아 오고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불쾌할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생명줄 던져준 사람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뭐랄까 굉장히 오만하고 배은망덕한 태도잖아요.
그렇죠. 진짜 재수 없는 사람 취급받기 딱 좋은 멘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매튜 S. 하먼 박사가 강해한 빌립보서 4장의 텍스트를 고대 로마의 거시적인 사회구조 속으로 가져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어떻게 달라지나요?
바울의 이른바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 편지는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제국의 뼈대를 이루고 있던 가장 거대한 권력 시스템을 정면으로 해체해버리는 고도의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폭탄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평범하고 지루한 성경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감옥에서 쓰인 이 기이한 편지가 어떻게 고대 사회의 권력 피라미드를 납작하게 부숴버렸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겪는 그 끊임없는 결핍의 굴레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탐구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하먼 박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오래된 문헌 안에 숨겨진 자본과 권력에 대한 급진적인 재해석을 따라가 보는 거죠. 자, 좋아요.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아까 그 편지의 이상한 구조부터 좀 뜯어볼까요?
네, 편지의 패턴을 보면 바울을 굉장히 정교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보내준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인정을 하죠.
일단 고맙다고는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너희가 나를 안 챙긴 게 아니라 단지 기회가 없었던 걸 안다면서 약간 묘한 변명을 덧붙입니다.
네, 거기까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이거든요.
잠깐만요. 만약 제가 통장 잔고가 바닥나서 굶고 있을 때 친구가 돈을 보내줬는데 제가 고마워. 근데 나 사실 너 돈 없어도 완전 괜찮아. 라고 답장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진짜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대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간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이유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후원자와 수혜자, 즉 패트론과 클라이언트라는 역학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실체를 들여다봐야 해요.
그게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훈훈한 자선활동 같은 거 아니었나요?
전혀 다릅니다. 고대 로마에서 후원자가 수혜자에게 돈이나 자원을 제공한다는 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목줄을 채우는 행위였어요.
목줄이요? 와, 되게 무서운 표현이네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아침마다 수많은 수혜자들이 후원자의 집 앞에 줄을 서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걸 살루타티오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 일일이 찾아가서 눈도장 찍는 거군요.
맞아요. 거기서 일당을 받는 대신에 그들은 하루 종일 후원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병풍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는 돈으로 명예와 권력을 사고 수혜자는 자원을 얻는 대신 자기 자유와 행동을 후원자 입맛에 맞게 통제당하는 철저한 수직적 계급 시스템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돈을 받는 순간 나는 너의 정치적, 사회적 소유물이 된다는 암묵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아, 그럼... 바울이 그토록 극단적인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 돈을 덥석받지 않고 나는 아쉽지 않다고 말했던 게 이해가 가네요. 생존보다 자신의 독립성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만약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의 클라이언트가 되어버렸다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조차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될 위험이 컸으니까요.
돈을 받았으니 쓴소리도 못하고 눈치를 봐야 했을 테니까요.
게다가 그 위험성이 당시 시대상과 맞물려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1세기 시중의 세계에는 소위 순회 철업자나 웅병가들이 막 넘쳐났거든요.
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네. 이 사람들이 화려한 말솜씨로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킨 다음에 부유한 후원자를 물어서 막대한 돈을 챙기고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마르기 시작하면 야반도주 하듯이 다음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세상에, 완전 사기꾼 취급을 받았겠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사기꾼들의 철학 상품처럼 취급되거나 특정 부유한 가문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끔찍하게 경계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돈이라는 미끼를 물고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는 그 시스템 안으로는 단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틴 거네요.
네, 그 굳건한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생깁니다.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 한 걸 텐데 바울이 그렇게 단호하게 쳐내버리면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이 관계를 어떻게 수습했나요?
바울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돈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어? 거절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 대신에 나와 너희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재정의해버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나에게 자원을 공급하는 진정한 후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 사람을 후원자의 자리에서 아예 빼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의 패트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너희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후원자 아래에서 자원을 나누고 공유하는 동등한 클라이언트들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인데요. 고대 사회를 굴러가게 하던 그 철벽 같은 권력 피라미드를 말 한마디로 납작하게 찌그러뜨려버린 거네요.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해체해버린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누군가 위에서고 누군가 아래에 엎드리는 관계를 모두가 평등하게 위를 바라보는 수평적 연대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은 여전히 춥고 배고픈 감옥입니다.
그렇죠. 현실의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종이장 같은 선언 하나로 그 처절한 고통과 굶주림을 진짜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 뼛속 깊이 스며드는 물리적 결핍 속에서도 미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사실 바울 스스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편지에서 그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거든요.
배웠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자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도발적인 단어를 하나 꺼내드는데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요? 어떤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어 원어로는 위에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터져 있던 신비 종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쓰이던 은밀한 종교적 특수용어였습니다.
신비 종교요? 그 약간 비밀스러운 입교 의식 같은 걸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컬트 집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시스나 미트라스 같은 이교도 신비 종교들은 캄캄한 동굴이나 지하실 같은 곳에서 은밀한 의식을 치렀어요.
되게 귀교하고 은밀했겠네요.
그렇죠. 그 입교 의식을 통과한 소수의 사람만이 우주에 숨겨진 지식이나 신과의 합일이라는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뮤에오는 바로 그 비밀 의식에 입문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교도들이 우주 진리 깨달았다면서 막 자랑스럽게 쓰던 그 유행어를 쏙 빼앗아 온 거네요.
맞아요. 훔쳐와서 자신만의 맥락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너희는 동굴 속에서 환각을 보며 비밀에 입문했다고 생각하느냐? 진짜 우주적인 비밀, 궁극적인 입교 의식은 따로 있다. 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이 완전한 평안을 유지하는 진정한 자족의 비밀에 입문했다. 이렇게요.
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센세이셔널하게 들렸겠네요. 유행하는 문화적 코드를 차용해서 자신의 철학적 우위를 선언한 셈이니까요.
네, 아주 지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자족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문장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하먼 박사도 언급했던 그 유명한 구절 말씀이시죠?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저는 스포츠 경기 볼 때마다 이 구절 정말 자주 보거든요.
선수들이 많이 쓰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맞아요. 격투기 선수들이 옥타곤에 오르기 전이나 미식축구 선수들이 그 눈 밑에 바르는 아이블랙에 영어로 필4.13이라고 큼지막하게 적어놓잖아요.
네, 승리의 주문처럼요.
솔직히 저 역시도 이 구절 읽으면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거든요. 마음만 굳게 먹고 신을 의지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내 사업도 대박나고 챔피언 벨트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긍정주의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래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구절은 결코 무한한 성취나 성공을 보장하는 치트키가 아니에요.
오,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란 건가요?
함원 박사는 이 구절의 바로 앞인 12절을 함께 봐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하거든요.
비천과 풍부요?
네. 즉 내장까지 쪼그라드는 극심한 가난과 숨막힐 때 쏟아지는 엄청난 풍부. 나는 이 인생의 양극단을 모두 소화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장애물을 부수고 트로피를 거머쥔다는 뜻이 아니군요.
맞아요. 나를 박살낼 듯한 가난 속에서도 혹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엄청난 부유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존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지독한 내면의 맷집을 의미하는 거죠.
와, 성공을 쟁취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환경이 와도 나라는 존재라 파괴되지 않게 지켜내는 저항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저는 특히 엄청난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한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사실 돈이 넘쳐날 때 그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자아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풍요가 사람을 타락시키기 훨씬 쉽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맷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단순한 정신승리나 개인의 인내심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언어적인 디테일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함원 박사는 그리스어 원문에 쓰인 전치사에 주목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어로는 엔 아우토라고 하는데요.
안에서요?
네. 이게 어떤 능력이 나를 막 통과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구역 혹은 그리스도라는 대기권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아주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에 가까워요.
아, 대기권이요. 무슨 느낌인지 확 와닿습니다. 그 깊은 바닷속을 잠수하는 다이버가 아무리 수압이 강해도 찌그러지지 않고 숨쉴 수 있는 건 다이버 폐활량이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비 덕분이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산소통과 잠수복이라는 견고한 구역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과 같군요. 내 주변 환경이 춥든 덥든 그 구역 안에만 있으면 나의 내면은 언제나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현대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이 끝없는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핍의 굴레요? 진짜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이잖아요.
함원 박사는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필요와 욕구를 철저하게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필요와 욕구, 영어로 needs와 wants를 헷갈린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멀쩡하게 작동하는 작년 모델의 스마트폰을 굳이 최신형 폼팩터로 바꾸면서 그걸 필요라고 스스로를 기만하잖아요.
찔리네요. 사실 다 욕구인데 말이죠.
그렇게 욕구를 필요의 자리로 끊임없이 격상시키다 보면 그 어떤 구역 안에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평정심이 외부 환경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는 구역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 거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가진 집, 내게 주어진 이 물리적인 자원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족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다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자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 지점에서 함원 박사가 소유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아주 기발한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른바 금붕어 어항 비유인데요.
금붕어 어항이요?
네. 친한 친구가 한 달 동안 해외로 휴가를 떠나면서 자신이 끔찍이 아끼는 희귀한 금붕어 한 마리를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매일 물 온도를 맞추고 정확한 시간에 사료를 주면서 애지중지 돌아올 겁니다.
남의 거니까 안 죽이려고 바짝 긴장하겠죠.
왜 그렇게 정성을 쏟을까요? 그 금붕어가 너무 예뻐서요? 아니죠. 그 금붕어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그 생명체에 대해 낱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그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엄청나게 부자인 친구가 자기 최고급 한정판 스포츠카 차키를 며칠 빌려준 상황이 떠오릅니다.
오, 그것도 아주 와닿는 비유네요.
제 낡은 중고차 몰 때는 방지턱도 그냥 덜컹덜컹 넘고 세차도 막 몇 달씩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스포츠카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온몸에 식은땀 나고 평소보다 100배는 조심해서 몰게 되잖아요.
긁히면 큰일 나니까요.
범퍼에 스크래치라도 나면 그건 내 차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남의 차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 우리가 사는 집, 심지어 매일 아침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조차도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잠시 맡기고 떠난 금붕어이거나 스포츠카일 뿐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임시로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 진짜 태도가 확 바뀌겠네요.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헌신 얘기할 때 내가 힘들게 번 돈 10%는 신에게 바치고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누리겠다고 무의식 중에 선을 긋잖아요. 하지만 이 청지기 패러다임에서는 90대 10 분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네. 100% 전체가 본래 주인의 것이고 우리는 그 100%를 어떻게 주인의 뜻에 맞게 배분하고 사용할지 고민하는 대리인일 뿐이죠.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이 깨달음이 오히려 자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수직적인 청지기 의식을 장착하고 나니까 아까 편지 앞부분에서 안 풀렸던 찝찝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기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돈 받고 그들의 수혜자 되기를 단호히 거부했잖아요.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요? 허공에 뜬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바울은 그 돈의 성격을 세속적인 후원금에서 거룩한 재물로 완전히 치환해버린 겁니다.
재물이요? 돈을 재물로 본다고요?
네.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모아 바울의 손에 쥐어준 건 물리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거래였지만 영적으로는 그 자원을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수직적인 예배 행위였던 거죠.
아, 거래가 아니라 예배였군요.
바울은 편지에서 그들의 후원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명령하거든요. 즉, 교인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원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다시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단순히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자원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예배 차원으로 승화된 거네요.
돈이라는 물질이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를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신을 향한 재물로 재해석된 아주 놀라운 전환이죠.
와, 정말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의 핵심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서신서의 가장 끄트머리, 우리가 보통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뻔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마지막 인사말 속에 어마어마한 반전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놓치기 쉬운 결론부인데요.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인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의 안부를 전합니다. 근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부리가 있어요.
누군가요?
바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란 로마 황제의 핏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관료주의 시스템 안에서 황제를 위해 일하던 행정가들, 공무원들, 근위대 군인들, 노예들을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잠깐만요. 진짜 놀라운데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냥 변방에서 굴러들어온 무력한 죄수 하나를 사회에서 격리시켰다고 믿었을 텐데.
그렇죠.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바울은 그 극한의 결핍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이 머무는 그 구역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오히려 바울 때문에 제국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 황제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침투했다는 거잖아요. 마치 트로이 모마처럼요.
정확히 그겁니다. 로마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을 로마 제국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베이스 캠프로 삼은 것이죠.
진짜 통쾌하네요.
극한의 결핍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운 한 인간이 돈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거대한 제국 시스템을 내두에서부터 어떻게 해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짧은 안부 인사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제국의 붕괴가 예고된 거나 다름없군요.
그리고 하먼 박사는 이 완벽한 서사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문학적 장치 하나를 더 짚어줍니다. 빌립보서의 첫인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시작되거든요.
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면서 은혜로 장식됩니다.
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네요.
심장부를 찌를 수 있었던 선교의 동력, 궁핍과 풍요를 모두 소화해낸 자족의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신에게 돌려드린 청지기로서의 헌신, 이 모든 게 바울의 개인적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요약하는 겁니다.
정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편지 한 통을 정말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파헤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거스르는 혁명적인 통찰들을 발견했죠.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족이란 더 좋은 집이나 차 같은 소유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내면의 구역 안으로 들어갈 때 풍부와 궁핍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단단한 맷집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잠시 맡겨진 금붕어 어항이라는 사실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거든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얼마나 큰 관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남을 새로운 차원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공감했던 그 금붕어 어항 비유를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것이 그저 창조주가 잠시 맡긴 금붕어에 불과하다면요.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 상실의 관점이 바뀌는 거군요.
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엄청나게 큰 기회를 놓쳤을 때 그 뼈저린 고통조차도 사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의 다음번 상실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